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엑스에스에프엠입니다. P-O-D-E-R-A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024년 4월 세 번째 주죠. 이제 세 번째 주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학인과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비가 주룩주룩 오는 봄날 되겠습니다. 어제 더워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간만에 좀 봄비처럼 오죠 지금. 와, 두껍게 오네요.
생각보다 많이 와요.
예.
아, 짜증나. 이거 끝나면 이제 더운 거거든요.
아, 그쵸.
꽃잎 떨어졌고.
예. 보통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비 오면은 이때부터 6월까지가 이제 목이 없는 마지막 주간이죠.
아, 그니까요.
예.
그, 곤충에 대해서 잘 아는 혹시 그런 청취자 여러분 계시면 좀 얘기해 주세요. 모기는 왜 그렇게 높이까지 올라가요?
아,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잖아요.
아니, 굳이 왜 엘베를 타?
걔도 뭐 먹고 살아야지, 사람이다.
아니, 시장을 개척할 필요 없잖아 굳이 그렇게. 1층에도, 아니 뭐 사람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많은데 고양이 피 안 빠나? 아무튼.
아니 뭐 모기도 사실 이제 날개가 있지만 그 자기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높이에 대한 동경이 있겠죠. 육삼 전망대 한번 가보고 싶고 이렇지 않겠어요?
아, 수케미처럼?
예예예. 예, 예.
아니, 수케미는 한번 높이 날아가면 그 다음에 죽으니까.
예.
그걸 잘 모르니까. 예,
모기는 올라가면 이제 먹을 것도 있고 스카이 부페 같은 느낌도 있고.
아, 괴롭습니다. 예. 저는 이사 처음에 이사 올 때 아, 이 정도로 높으면 모기는 안 올라오겠지. 어, 이 자식들은 예. 어, 로켓까지 다 따라갈 놈들입니다. 어, 여름을 단단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513회 시작합니다.
세계 최장수 한국어 팟캐스트 방송사 XSFM이 자랑하는 10년 역사의 한국어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이 주인공인 프로그램입니다. 주제와 분량에 상관없이 당신 혹은 당신 주변의 인생 이야기라면 무엇이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이메일 xsfm25@gmail.com 저 때문에 묻어나는 편지 담당자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두 읽고 방송에 소개해드린 분들께.
네, 오늘 궁금해 찾아보니까 네. 저희 회사가 그 창업일이 5월 1일로 돼 있더라고요.
아.
제 속셈이 기억났어요.
막스 생일?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그건 20살 때 그랬지.
네.
35살 때 그랬겠어요. 그 창사일날 노는 회사들 있잖아요.
예.
만약에 직원들이 놀자 그러면 그냥 노동절로 잡아야겠다 창사일을.
와, 그때부터 이미 좀 악덕 성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인드로 5월 1일로 잡았다는 예, 심증이 오, 강해요.
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놀랍네. 야.
네, 창사 10주년 창사 기념일이 두 주 남았어요. 야. 커피 비노에서 더치 커피,
주식회사 빅그린에서 빅그린 니치 퍼퓸 바디워시를,
TNS에서 요즘 치약을,
꾸루꾸루에서 꾸루꾸루 요파시 선물 에디션을,
QBN에서 보내드리는 사르락토 1개월분을,
XSFM이 직접 보내드리는 XSFM 관현호 티셔츠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진짜 리뷰가 있는 쇼핑몰 로맨틱스.co.kr, 집에서 신봤다 강원토종 사냥삼 산앤삼, 더마코스메틱 앤서19, 매일호재 미니샵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사계절을 여섯 번 견뎌낸 인증받은 토양에서 자란 진짜 산삼.
집에서 편안하게 심봤다. 산양산삼, 산앤삼.
원하는 것을 말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고쳐가고 우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부끄러움이 아닌 설레임으로 삶의 여백을 채울 수 있어야 해요. 중요한 걸 아닌 척하지 말아야 해요. 내 삶의 절정, 로맨틱스 co.kr.
홈쇼핑에서 봤다고, 면세점에서도 만났지. 상당히 유명하고 입소문이 가득한. 그래, 엑세스몰에서 이제 만나볼까? VT 세타필 제이준 매직클라. 당신이 들어봤던 그것. 엑세스몰 안에 또 하나의 몰. 매일매일 만나자. 매일 호재.
좋게 된 광고주.
자, 유면선 PD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아이템입니다.
새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광고가 네. 아, 제품이나 캠페인이나 시민단체 우리가 해본 모든 것이잖아요? 가 아니라 그렇죠. 무슨 샵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가끔씩 이제 유행하던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매장들을 쉐어하기 시작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샵인샵 개념에 그러니까 큰 매장 안에 또 작은 매장. 요즘에는 뭐 백화점에도 팝업 스토어가 있고.
아, 물론 우리에게는 뭐 그런 걸로 말할 것 같으면 요파 씨에는 당연히 로맨틱스가 네. 있습니다만.
예. 아, 그렇죠. 네. 근데 로맨틱스가 직접 저희 안으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 우리에게는 마치 그 저 이탈리아 안에 교황청 같은 거라서.
그렇죠.
서로 그냥 제휴가... 국경을 그어놓고 그냥 그렇죠. 예, 다른 일하는 걸로 하는데
이런 제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몰투몰과 몰인몰이 있죠.
몰인몰이죠.
예, 몰투몰 네. 몰 안에 들어와서 이제 유통 책임 같이 지는 게 몰인몰. 그다음에 우리가 링크를 주고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몰투몰. 수수료를 받는 거 몰투몰이라고 하죠. 아,
우리는 또 로맨틱 수수료 받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 받습니다.
이런 것도 확실히 얘기해야 되죠. 예. 그래서 아 우리 잘 작가님 그 설명 잘 해주셨네. 몰인몰입니다.
네.
예, 좀 신선한. 우리 입장에서도 조금 새로운 시도예요.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액세스몰이라는 이 거대한 몰 안에 네. 이 메이로제라는 작은 몰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통 전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브랜드 이름이 상당히 그 고풍스럽습니다만.
예.
네, 그러니까는 이 제품들을 대할 때 매일매일 무슨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다고 하네요.
CEO 이름이 호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뭐.
매일 호재.
매일 뭐를 봐야
전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하나는 화장품, 하나는 코스메틱, 그리고 하나는 식품. 이렇게 두 가지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매일 호재 코스메틱이 있고 매일 호재 식품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그 오프라인 샵가 뭐라 그러죠? 그 스트릿 샵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올리브 머시기. 거기에서 이제 최고 베스트 브랜드고 제가 어저께도 확인을 해 봤는데 이 제품이 진짜 베스트 10 제품이더라고요.
많이 보던 제품들이 네, 보통 액세스몰에서는 네.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도 많이 본 적은 없으신 제품들인데
맞아요.
스타트업도 많고 매일 호재는 다 많이 보던 것들입니다.
이게 요번 그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홈쇼핑이나 혹은 뭐 면세점에 있거나 혹은 뭐 TV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올리브 그 스트릿샵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들.
네.
그래서 뭐 VT라든지
센카 퍼펙트 힙, 네. 세타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세타필 이거 그 바디로션계의 또 최고 존엄 중에 하나예요. 아실 거예요. 전혀 모르시겠다는 뜻인데 작가님은
집에 있으신 분들 많을 네. 거예요.
이거 뭐 아이들도 쓰고 어른도 쓰고 그냥 무조건 막 발라대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고요.
무조건 발라대는.
네, 그리고 뭐 연예인 그 왜 김호영 씨라고 아세요? 뮤지컬 몰라요? 배우?
네.
몰라요?
몰라? G.O.D 아니야?
그거는 손호영 씨고. 아, 그 제가 이분의 홈쇼핑
전문직의 멍청함
그냥 지나다니면서도 수없이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선전하는 그 되게 유명한 매스클라의 비비크림 그런 제품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 세타필도 있고, 네, 우리 이제 광고에서 이 세타필을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고민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 성우분이 그 세타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우분도 잘
경상도식으로. 네. 네, 하여튼 이런 제품들이 있고. 식품류에는 할리스랑 이디야 그리고 밸런스 그로우
네.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요.
무려 할리스랑 이디야가
네 할리스랑 이디야는 사실 뭐 우리 주변에도 매장도 많고
예.
뭐 이게 특정 브랜드를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커피가
그렇죠.
네, 그런 브랜드나 이런 브랜드를 이제 찾아가시는 분들이 집에서도 내가 간편하게 즐긴다 하는 스티커피
네.
스티커피의 종류가 이제 다양하게 아메리카노부터 이제 커피 믹스까지. 모든 컵 무슨 라떼 뭐 그죠?
네, 다양한 이디야 하면 네. 토피넛 라떼입니다.
아 그래요? 그거 네. 있습니다 제품.
있습니다.
네.
네.
아 그것도 추천이 들어가네요.
커피
쪽은 그렇고 이게 코스트코의 음료로 되게 유명하더군요. 밸런스 그로우가.
그렇습니다. 코스트코를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은 이걸 안 집었어도 본 적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스티나 뭐 망고 에이드 뭐 각종 에이드들.
네.
그 음료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 요렇게 구성을 해 봤는데 이게 좀 재밌죠. 뭐 그래서 요게 이 브랜드가 취급하는 제품들이 지금 1차적으로는 그렇고 이제 추후에 또 더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은 업데이트를 하면서 액세스몰 안에서 이제 새로운 미니샵으로 한번 운영을 하는
그렇습니다.
요런 체계로 갈 것 같습니다.
아, 이 밸런스 그로우 이 젊은 미친놈들이 미친놈처럼 보드카 마실 때 많이 사가는 거죠.
아. 아, 네. 타먹는 거군요.
사실은 전 잘 모르는데. 네. 현신 잘 알고 있군요.
토닉과 밸런스 그로우.
아, 네.
네.
그래서 이 메이로제 미니샵에서 아까 그 식품류나 아니면 코스메틱이나 다 합쳐서 2만 원 이상이면 무료 배송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런칭 기념으로 사은품을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읽을 수가 없네요.
제가 빨리 읽어보죠. 세타필 단품 하나만 구매해도 트래블킷 로션 바디워시 증정 랜덤 노블 마우스워시 구매하면 휴대용 파우치 김호영 비비크림 기프트 패키지 구매 시 정품 브러쉬 VP 리드샷 2개 이상 구매 시 시카패드 스프링 에디션 괄호 열고 본품 크단 소리죠. 이디야 커피 구매 시 캡슐 커피 샘플러 넷 믹스 커피 5개.
네, 그렇습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서 유통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그 여기에서만 사은품을 구성할 수 있는 게 다르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온라인 물론 네이버에도 있고 이 제품들이
네.
뭐 다양한 곳에 있겠으나 그 우리 여기 메이로제에서만 구성하고 증정하는 사은품들이 있고 하니까 이쪽에서 한번 구입을 고려해 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폐쇄몰에 아주 흔한 널리 알려진 브랜드가 들어올 때에 폐쇄몰의 사장이 이걸 결정한다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그럼 바깥에서 구할 수 있는 것보다 싸야겠네요.
그렇죠.
네. 아,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고려하고 드려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네.
아, 참.
뭐.
가만 있어봐.
아, 맞다.
이 소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나요?
God damn it. 얘기 안 했어요. 파시에서.
아, 오늘은 예고만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우리 그 10주년.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한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작년에도 왜냐하면 10주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작년에 이미 얘기했죠. 우리는 10주년 마케팅을 2년 하자.
그러니까 약간 이거 NBA 시즌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00, 뭐 01,
03 식으로.
네. 2023, 2024.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만들었던 우리 그 10주년 기념 네. 티셔츠.
네.
드디어 2024년에도 새로운 버전으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봐,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저 창사 기념일, 10주년 기념일 다 다음 주야.
그러니까
예.
그것도 몰랐어요.
예. 저도 저 어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근 한 4년 만에 회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창사 기념 회식은
아, 아니구나. 그게 그 아니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우리 장비 더 사야 되고 해 가지고 뭐 그 얘기할 거예요.
네.
나는 그렇게 분위기 있는 사람 아니야.
난 또 그건 당연히 그건 줄 알았어.
당연히 아 그거 말고 뭐가 있었어. 와.
우리 회사가 의기를 다지는 방식으로 회식을 택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티셔츠가 나와요. 카르텔과 데케이드 오브 러브 새로운 컬러가
맞습니다.
나와요.
맞습니다. 2월 27일 아니지 않아서 2월이래요. 4월 27일 오전 11시에 발매할 거고요.
다음 주 토요일 11시 오전 11시에 네. 엔터를 딱 하고 누릅니다. 조물주가. 그럼 그때 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저 밖에 샘플이 나와 있긴 한데 저 카르텔 로얄 블루 컬러 티셔츠가
아 아까 내가 본 그 색깔이 이거구나.
예, 로얄 블루 컬러가 살짝 노이즈도 있고 되게 고급스럽게 잘 나왔고요.
난 아까 그 티셔츠를 봤는데 인지를 못한 게 스튜디오 색깔이랑 똑같아요.
아 그렇죠. 보색을 띠고 있어요. 스튜디오마 티셔츠가 있어요.
위장색이었어. 와.
네, 여기 몰래 숨어 들어올 계획이 있으신 분은 카르텔 로얄 블루 티셔츠 입고 들어오시면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 입고 크로마 입히면 얼굴만 동동 뜨겠다.
그렇죠. 저 샘플들이 촬영용 샘플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촬영용이면 누구 못 주잖아요.
예.
근데 지금 딱 그 두 사이즈가 나와 있어서 누구 줄 수 있는 게 딱 하나만 있어가지고
네.
저 지난주에 헬마우스 녹음할 때 하나 가져가라고
예.
자기가 입겠다고 라지를 들고 갔다가 녹음이 하도 길어져가지고 예, 아내 사모님한테 사과해야겠다면서 스몰로 바꿔가지고 지금 저 라지 하나 덜렁 저 밖에 나와 있는데 네. 저거 색깔이 예쁘게 나왔습니다. 4월 27일에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메이로제에 들러주시고요. 액세스몰을 들으신 다음에 후기입니다. 자 우선 지난주에 결혼식 이야기
예.
김보미씨
저희가 주리에 있는 결혼식을 선택한 이유는 예식장에서 보여주신 식순 예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결혼하러 가면 이거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갖고 있다 보여주죠. 카드 A, B 뭐 이런 거.
그렇군요.
예. 직접 해야 하는 성혼 선언과 반지 교환, 서로를 위하겠다는 약속 등등 주목받기 싫어하는 저희 커플에겐 생각만 해도 참 참기 힘든 오글거리는 식순이 많았거든요.
아,
그 빨리 해치우고 싶은 커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앞에 나서서 뭘 하는 걸 원하지 않았던 네, 겁니다.
조금은 나쁘게 말하면 우린 돈만 받고
어, 그렇죠.
끝냈겠다.
좋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줄에 있는 예식으로 정한 후에 사실 저희가 만나게 된 계기가 황야의 일이 가죽 공방의 이리쌤을 미리 찾아가 주례를 부탁해봤지만 정중히 거절당하게 돼서 그렇죠. 이건 무례한 거죠.
그러니까
주례는 주례를 해도 되는 나이에 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주 젊은 사람한테 가서 주례 서달라 그러면 나를 몇 살로 보는 거지?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죠. 예.
네.
그래서 거절당하실 수도 있죠.
참고 저는 서른에 주례를 서봤고요.
주례 섭외는 자연스럽게 식장에서 추천해주는 주례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 황야의 1위님이 보통 이제, 저, 에버리지 주례 나이는 아니셨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저, 오랜만에 이 이름을 듣게 되는데, 진짜, 기이하다 싶을 정도로 제가 딱 한 번 가봤는데, 기이하다 싶을 정도로 거의 모든 수강생이 요파 시청자였던 기억이 나요.
아.
네. 딱 한 번 가봤는데,
네.
잘 지내시나 모르겠네.
남편이나 저나 최대한 빠르게 예식을 마치자. 그렇죠. 아, 정말 식을 왜 합니까? 그러면 그냥 줌으로 하죠.
네. 앞으로는 여러분 결혼하실 여러분 부모님들 설득해 보세요. 줌이라는 게 있다. 네.
돈은 다 들어온다.
맞아요. 아니면 유튜브로 해요.
아 그렇네요.
슈퍼챗을 박명록 이게 이름 쓰고 슈퍼챗 네. 이름 쓰고 슈퍼챗.
요즘은 하객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게 이렇게 좀 슈퍼챗을 쓰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있죠. 난 이 결혼 반대세. 5만 원 입력하셨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꼭 그 자기 습관 들어가지고 네. 정권심 받는 만 원. 아니, 나 10만 원 내야지. 아무튼
우리 동년배 다 유튜브로 결혼한다 이런 거 하고 막. 그리고 이거의 장점이 또 그것도 있겠네요.
네.
촬영비가 굳네요.
그러게요.
네, 더블로 되니까. 오. 사회는 식장에서 채용한 전문 사회자가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쉽게 넘어갔고 우리 둘 다 친구가 별로 없으니 아 친구가 없어서 그렇군요. 축가와 친구, 동료, 기념 촬영도 생략하자 해서 저희 아 이거 이러면 진짜 유튜브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게 없잖아.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저희 결혼식은 대략 15분 정도로 본식이 끝났습니다.
대박 발로.
네. 물론 시댁이 기독교이니 패백도 없었습니다.
우와.
아 기독교는 패백을 안 해요?
몰라요.
난 처음 봤네. 하객들이 벌써 끝나? 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저희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합리적이라고 보는 게
네.
여기서 치다치다 하고 있는 동안에 절반이 가서 밥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야 이런 것도 나는 곧 트렌드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초스피드 결혼식 전문 뭐 이런 거.
예. 이거 베가스식 결혼식 아니야?
아 베가스 이렇게 해요?
아니요. 그 왜 저 라스베가스에 보면
네.
그 주례 한 사람이 있는 예. 교회당처럼 생긴 결혼 전문 가게라고 볼 수 있는 곳들이 아, 성업을 예. 하잖아요.
예.
그 빨리 결혼해야 하는 사람들이 5분 내로 결혼할 수 있게 해주는
약간 포드식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오, 신기한. 진짜 이게 트렌드가 될 수도 있겠네요. 특히 저희가 계약한 예식장이 맛집으로 유명했는데 예식장이 맛집으로 유명할 수도 있군요. 시식하던 날 배탈이 나서 제대로 음식을 먹어보지 못한 남편은 빨리 끝난 본식 덕분에 신나게 하객들 사이를 드나들며 뷔페 식사를 즐길 수 있었고요.
이게 결혼식장에서 한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가 하객들 있는 데서 뭘 먹는 건 확실히 본 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또
대단합니다.
많이 배고팠거나
초합리적.
네. 약간 스탠드업 파티처럼 했나 봐요. 잠시만요. 스테이크가 나왔군요. 이게 가능해요? 신랑 신부용으로 식사가 따로 준비되었지만 굳이 뷔페까지 입성하였습니다.
그죠. 물론 남의 돈도 꽤 있지만 내 네. 돈이다 생각하고 모든 네. 걸 쓰고 싶죠.
예. 꼭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신랑 신부용으로 스테이크 줬는데 나는 저 밖에 김밥이 먹고 싶다. 그래서 꼭 빈 접시 들고 쫄래쫄래 따라가는 사람들 있죠.
맞습니다.
아 참 남편이 그러는데 정확히는 전쟁에 나갈 때 군인이 군복을 갖춰 입는 것처럼 결혼식에서 신랑이 검은 예복을 갖춰 입는 것은 남자로서의 삶을 끝내겠다는 각오를 상징하는 상복이다라고 하셨다네요.
이 주례 선생님이 군대를 안 가봤거나 그리고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하나의 애티튜드가 있죠.
예.
군인은 진다. 결혼하면 패배다. 아니 왜 군복을 입은 모든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아 돌아와야지 승리해서.
군대에서는 오래 못 계셨을 겁니다. 있어도.
그렇습니다. 네,
상승정신이 필요한 이때.
네. 네,
패배를 상정하고 계셨네요.
네. 군대에서는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면 남혐 종자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하면 나는 그날 그 저도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네.
야 이거는 하객석이 썰렁해질 멘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있잖아요. 웅성웅성.
예.
뭐래? 막 저게 무슨 뜻이야?
그 문학인도 그런 거 겪어본 적 있어요?
예?
저는 한 두어 번 겪어봤거든요.
예.
그 주례가 너무 개 같은 소리 해가지고.
아.
웅성웅성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었는데
네.
더 심한 케이스는 준비해온 개그가. 꼴망을 벗어났을 때.
아, 그 정도면 뭐 애교죠.
네.
예. 저, 제가 들은 거는, 저, 그, 신랑 못생겼다고 한 거랑.
와.
그 다음에, 저, 신랑 신부 그, 경제력 차이 얘기하는 거. 제가,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네.
그니까 좀 일찍 와가지고.
네.
이미 술을 좀 먹은 상태였어요.
네.
제가 되게 조용히.
네.
제 나름대로 되게 조용히 뭔 소리야 라고 했는데
울렸구나.
그런가.
아 진짜
모든 제가 아는 사람들이 다 들은 거야. 야 유승균이래.
아니 다들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아니 돈 얘기하는데 그럼 주례가 나와가지고 생각나.
니는 얼마 버냐?
그, 저는 그 두 번의 경험 때문에,
네.
주제란 정말 위험한 거구나. 함부로 쓰면 안 되는구나.
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요새는 주례를 안 쓰는 결혼식이 진짜 많습니다.
그렇겠어요.
예.
이렇잖아, 지금.
주례보다, 저도 이제 주례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축사를 몇 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신랑 쪽, 신부 쪽 몇 명 이제 지인들.
아, 네,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제가 좀 미안했죠. 축사 5분 해달라 그랬는데
길게 했어?
제가 정신을 잃었고.
왜 정신을 잃어? 남의 결혼식에서
마이크를 잡은 거지. 아니 재밌었어 나름.
그래서... 아니 그거 재밌어하면 어떡해. 긴장해서 빨리 끝내야지.
아니 사람들도 재밌어 했어요 뭔가. 근데 시계를 보니까 한 20분 됐더라고요.
크로스체크가 돼야지. 안 되지. 그 네. 돈이 얼마가 돌아가냐. 네. 세상에 진상. 깜짝이야. 네,
미안합니다.
네.
그리고 충심으로 목사님의 주례를 밀어붙인 저희 어머님은 저희가 날린 예식장 주례 10만 원이 있으니 목사님께 드릴 비용은 이 10만 원만 달라고 하시더니 어머니님이 직접 30만 원 추가해서 50만 원 드렸다고 나중에 얘기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모미
씨처럼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
네.
유튜브,
예.
아프리카 TV, 치지직 등등에서 결혼식을 해보기를
예.
권유드리면서
수많은 기자들이 또 이제 한두 건 벌어지면은 하, 이제는 온라인 결혼식이 대세 막 이런 거 하고
왜냐면 기자들이 건이 없어요.
네. 저는 저 결혼식이 좀 생각이 나는 게 예전에 들으면서
네.
저는 원래 결혼식을 소극장에서 콘서트를 하고 싶었어요.
아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제가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면 결혼식을 핑계로 내가 한 8곡 부르겠다. 약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더니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말려봐야 이 자식이 이미 눈이 도른 거죠.
아, 네.
장인어른한테 일렀습니다. 그래서 다 포기했죠.
확실하네.
예, 저는 원래 도시락 줄라 그랬어요 하객들. 왔으니 내 노래를 들어라.
그거 디너쇼죠. 일종의
디너도 아니지 도시락인데 벤토쇼지 벤토쇼.
벤토쇼.
아 인생에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렇게 날려먹어갖고 두고두고 생각이 나네요. 아니 내가 언제 그런 콘서트를 해보겠어요. 가수도 아닌데.
자 결혼식 준비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반면교사가 많습니까. 준비 잘하시기 바라고 웬만하면 그 주례 쓰지 마시고
예.
주례는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겁니다. 막말 한번 하면 그 사람은 괜찮은데 옆에서 줄줄이 쓸려나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여기 정치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례 요청이 들어와도 하면 안 되는 게
네.
요즘 다 녹화를 뜨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이 인사청문회 갔을 때
객관입니다.
그때 영상이 틀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주례 조심.
네.
자, 김주연 씨는 지난번에는 익명으로 보내셨는데 자랑스러워지셨나 봐요. 안녕하세요. 귀환한 어금니로 오해받은 사과 작품의 작가입니다.
사과였구나.
그날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는 사과가 기억이 없어요.
설득력이 전혀 없었나 봐요. 사연을 보내고 혹시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몇 주 요파실 듣다가 안 나오길래 역시 내 사연은 보내는 게 아니었어 하며 쓴 걸 후회하고 있는데 며칠 전 선물 받을 주소를 보내라는 메일을 확인하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 공공조형물을 만들던 2002년 당시에는 건설사 또는 이 일을 주관하는 미술작품 중개사에서 작가에게 의뢰해 시안을 받고 그중 최종안을 선정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만 현재는 많은 곳에서 특히 경기도에서는 의무적으로 공모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아, 이것도 말이 많았나 보네요.
그렇잖아요. 예. 주관하는 회사가 작가한테 의뢰한다는 건 연줄 탄다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게 외부 공모를 해도 그걸 그 지자체에서는 행정감사 때 감사를 또 해요. 예. 혹시 엄한 회사에 자꾸 돈이 나가진 않나 예. 이런 거를. 옛날에는 그냥 아는 사람 계속 주고 아는 사람. 그렇죠. 내 딸이 하는데 내 아들이 하는데 이러면서 예.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덕분에 기회가 특정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일정 자격을 갖춘 모두에게 열려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오래된 사람이긴 하지만 적어도 미술계는 이제 예전과 비교하면 전시도 공공미술도 더는 학연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실력으로 겨룰 수 있는 장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치의 힘이죠.
예.
그리고 어금니에 대해서는요. 문학인님은 상상력이 매우 뛰어나십니다.
나가 죽으란 소리죠.
내가 평생 조각밖에 안 한, 조형밖에 안 한 사람인데, 네. 아니면 단지 흐릿한 색으로 보아서 그런 걸까요? 하긴 쓰다 보니, 이 작품을 누리끼리 한 주황이라고 하고 거기에 치과를 결부시키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날 그 프린터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오늘도 안 좋아요. 지금 다른 색깔 안 붙여서 그렇지. 하지만 작품은 새빨간, 그야말로 새누리 빨강색이란 말입니다. 제발 프린터 좀 새로 사주세요, 사장님. 일단 이번에 저 컬러 토너를 바꿔보고 그다음에 네. 얘의 운명을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주민 대표님은 뭐 제 입장에서는 고마워서 그리 보였는지 모르나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치과의사라는 말은 붙인 것 마냥 여유로워 보였던 그분의 분위기를 설명하고 싶은 이유였는데 작품을 내세워 치과 선전이나 하려는 사람으로 오해받게 한 것 같아 대신 해명을 하였습니다.
아, 저는 치과의사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왜죠?
제가 옛날에 그 치과의사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나요?
뭐요?
예전에 저 오페라 일할 때, 그 오페라, 그, 바리톤, 파로가이 선 친구가,
네.
깽판을 그렇게 쳤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다가. 매너가 안 좋았어요?
막, 공항에서부터 아주 그냥 자기 VIP인 줄 알고 막.
아, 그런, 라이더를 아주 시끄럽게 이것저것 요구하는 사람이
예,
있죠.
예, 예. 근데 이 자식이, 지금 없어진 남산 힐튼에 묵었는데, 공연 다닐날 저한테 새벽에 전화를 하고 자기 이빨이 아파서 공연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네. 그래갖고, 뭔 개소리냐, 이러고 막 쫓아갔더니, 얼음을 막 물고 자기 이빨이 아파서 도저히 노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치과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그렇고 근데 남산 힐튼이니까 이제 그 옛날 대우빌딩 바로 뒤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배인한테 아니 근처에 치과 어디 있냐 했더니 대우빌딩 지하에 할아버지 치과 의사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새벽에 전화를 했더니 이제 할머니가 받으세요. 부부 이렇게 왜 치과 그런 경우 많잖아요. 할아버지가 치과 의사, 할머니가 간호사.
아 그렇죠.
그래서 오세요. 근데 아 제가 외국 사람이라 통역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셔도 됩니다. 딱 할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 정말 진짜 완전 한 70, 80 되신 할아버지가 아침에 클래식 라디오 들으면서 있다가 그래 클래식 하시는 양반이야? 이리 앉아요. 그래서 이거 영어로 막 하면서 그렇고 하는데 영어로 막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식이 막 이빨이 앞에 뽑아달라고 막 그러니까 와, 이 할아버지 진짜 내가 진짜 감동을 했던 게 이빨을 이렇게 보더니 너는 이거는 집 떠나서 엄마 밥을 안 먹고 떠돌아다니면 이빨이 이렇게 썩는다? 이러면서. 근데 이빨이란 거는 어쨌든, 몸이 준 거니까 그걸 함부로 뽑으면 나중에 퇴치가 안 되니까 이번 공연 끝나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하고 엄마 밥 먹고 1년 살면 다 난다.
이게 무슨 얘기야?
근데 걔가 펑펑 우는 거야.
왜 울어?
아니, 들어보니까 13살 때부터 정말 이제 타지 생활만 한 거예요. 집에 못 가고. 근데 그 얘기가 확 겹쳐버린 거지. 아파 죽겠는데. 그러면서 되게 아름답게 걔도 공연을 성공을 하고. 나야 뭐 그거면 되지만. 그래갖고 나한테 치과 의사라는 건 굉장히 어떤 그 지성과 교양을 겸비한? 네. 굉장히 품격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 한 번의 경험으로?
네. 그 바리톤이 이제 어인 쇼롯이라고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네.
그 친구 요새 잘 나가거든요.
그래요. 근데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하죠. 어인 쇼롯 얘기. 내가 옛날에 걔 이빨 뽈뽈했다고. 갑자기 치과에서, 저는 치과에서 참 좋은 의미로 쓴 거예요.
네. 네. 우리 김주현 작가는 다시 분노해 있어요. 이 양반이 또 이빨 얘기한다고.
아, 그렇구나. 아, 이빨이 아니었거든요. 사과 얘기를 할까요?
작품 제목은 사과입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왜 사과냐 하면서 다시 물으실 건데요. 최대한 짧게 작품 설명을 해드리면 이 작품은 위에서 보면 나무의 가지처럼 방사형으로 뻗은 면이 펼쳐져서 둥근 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보면은 그 충치가
이수정처럼 굴지 말라고.
이게 한 뿌리라고 이렇게.
경첩으로 연결한 저의 다른 작품 구조를 그대로 응용하여 공공미술품으로 변환한 것이죠. 제가 고안한 방식의 구조로 구 형태를 만들고 나서 제목을 적당히 사과라고 붙인 겁니다. 저는 무엇을 만드는가보다 어떻게 만드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음악으로 치면 가사나 멜로디보다 곡의 구성에 중점을 둔다 할까요? 아, 작품 이미지도 모르실 청취자들이 이런 설명을 얼마나 지루해야 할지를 생각하니 여기서 그만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 공공미술에서 작가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 즐겨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이 사과라는 오브제 자체가 좀 사과의 본연의 모습으로 활용되기보단 이제 이렇게 다른 의미로 이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홈쇼핑에서 제가 사과를 보고 되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사과 광고가 아니었어요. 근데 네. 그 쇼호스트가 사과를 들고 나서 뭘 팔았냐면 비데를 팔아요. 근데 이게 약간
그렇죠.
예. 자, 얼마나 세척력이 좋은지 보여드릴게요. 한 다음에 그 사과는 이제 앞뒤로 꼭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크림을 채워요. 그리고 그 비데 물줄기에 쏘거든요. 그러면서 보시죠. 정말 강력한 세척력이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사과라는 거는 약간 사과 본연의 것보다 뭔가 비유를 하는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네, 지금 제일 이상한 건 그거 뭐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그 세척력에 감동받았거든요.
사실 그런 광고면 안 살 것 같은데.
그래도 운이 좋으셨네요. 크림으로 보셨어요?
아, 내가 일부러 순한 갈색 아, 크림이었어.
맞아요.
넌 어떻게 하니?
제가 본 건 된장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읽어주시는 제 사연을 들으면서 아니 그냥 작품 이동한 이야기만 쓰면 되지 왜 구질구질하게 못 사는 얘기를 썼을까 하며 엄청 후회했습니다.
아, 이거는 이게, 클리셰예요.
이게 네. 여성시대식 전개죠. 못 살 때 얘기를 하게 돼요. 뭐 어때요? 저에게는 그 당시 절박했던 상황과 작품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분리할 생각을 못했고 그만큼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나 본데 무슨 자랑이라고 애통장 턴 것까지 말을 했나 하는 부끄러움이 밀려오네요. 그러고 보니 그 돈 200만원이었는데 아직 안 갚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우리 딸이 들을 텐데 저 진짜 좋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봄날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김주현 드림. 네, 김주현 씨의 따님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그때 200만 원이면 지금은 두 배는 받으시는 게
그렇죠.
게다가 최근에 또 물가도 많이 올랐고 예 네. 합당한 계산입니다.
그리고 저게 있죠. 과징금이 더 붙죠. 지연금.
그렇죠. 예. 지연이자. 네. 과징금은 아니고.
아, 과징금이란다. 네. 지연이자도 감안하셔야 되고 인플레 감안하셔야 되고
네.
예, 그 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크게 받으시는 게 제 생각엔 이거 두 배도 좀 싸고
네. 제 생각엔 그냥 뒀다가
네.
묵혀두면 계속 더 붙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유튜브 결혼식 할 때
아 그렇죠.
근데 촬영비 네.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10년 뒤에 한 2천만 원 정도로 청구하시는 게 적절하지 싶습니다.
네.
물론 그때의 경제 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현 씨 고맙습니다. 후기였어요.
XSFM입니다. 묻는다. 안티에이징에 대해 트러블 케어에 대해 묻는다. 진짜 화장품에 대해 피부 고민 단 하나의 해답 Answer 19. 폭염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고 얼어붙은 땅이 기분 좋은 햇살에 녹아드는 시간 그렇게나 여섯 번 비로소 산양산삼과 만난다.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자연이 허락한 그대로 인삼보다 많은 진세노사이드가 지치고 힘든 현대인에게 휴식 같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선물. 집에서 편안하게 심봤다. 산양산삼 산앤삼.
자, 아, 오랜만에 돌아오신 청취자분들이 몇 계십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땡제시씨.
땡제시라고 하니까 와, 한국말 같네요. 아저씨.
이빨 뽑힌 아저씨의 발음 같은 거죠.
네, 술 많이 먹으면 약간 발음 세잖아요. 아저씨.
땡제시씨예요. 안녕하세요. XSFM 여러분, 제시입니다. 한국은 이제 몇 시간 뒤면 총선이겠네요. 아, 언제 쓰는지 알겠네요. 이 사안을 읽고 계실 때쯤이면 결과들이 이미 나온 후려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한 며칠 동안 쓰러져 있어가지고 사연은 못 읽었거든요. 네. 먼 곳에 있지만 같이 마음 졸이며 기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번 주 그 아이씨를 녹음해보자. 예. 헬마는 그동안 바빴으니까 짧게 썼겠지. 예. 했는데 26장짜리 원고를 보낸 거예요. 아하, 정말. 여기는 어제 막 개기일식이 지나갔어요.
아, 이 얘기.
그러니까 되게... 소셜 보니까 북미의 사람들이 다 개기일식 보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정확히 떨어지던데요? 와.
재택근무일이었지만 회사 사람들 누구도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들 나가서 일식 구경하고 놀았나 봐요. 제가 마지막으로 일식을 봤던 게 기억이 나요. 2020년.
네.
예.
개기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라디오 진행할 때였는데 네. 방송 한 10분 전에 나가가지고 그거 보고 왔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예. 이번에 새로운 룸메이트와 같이 살게 됐는데요. 룸메도 요파시 청취자라 캐나다는 뭐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아?
아니 거기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바로 옆에 청취자가 있는 정도면 이 정도 표집이면 거의 전 국민이 듣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아 캐나다 진짜.
법인을 아예 캐나다로.
근데 캐나다에서 그 공개 방송을 할 수도 없어요.
아
어디서 해도 다들 멀어서 못 올 거 아니야.
아, 그렇겠죠.
만난 첫 주에 쉽게 아이스 브레이킹이 돼서 좋았습니다. 디지털 주마등을 경험한 저희 부모님을 이삿날에 만나셔서는 사연 소개되신 그분들이시죠 하고 친근하게 말 걸어주셔서 부모님이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아 이게 캐나다 커뮤니티가 있나 보다.
아니 캐나다 요파시 한인에 있긴 있는데.
아니 이 예, 그럼 있겠죠 뭔가.
제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래도 만든 분들 계신데.
아니 나 얼마 전에 봤는데 그 DC에는 XSFM 갤러리가 있던데.
뭐야 이거. 처음 알았어. 뭐야 그게.
조회수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 네. 그럼 뭐하러 하는 거야.
누가 만들었나 궁금해갖고.
그 마이너 갤러리여가지고 만든 분만 글 올리고 있더라고요.
제발 회사 명예 먹지를 그만. 아니 뭐 우리 회사 사람도 아니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DC에 글을 저는 안 쓰는데.
네.
안녕하세요. 문학인 왔다 갑니다. 그랬더니 댓글이 달렸어요. 뻥치지 마.
그렇죠. 뭐 뻥이나 본인이나 실제 그 게시판에서 가치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두면 돼요. 네, 거짓말일 거예요. 저는 성인 ADHD치고는 중요한 물건을 잘 잃어버리지 않는 편입니다. 네? 오, 그럼 ADHD가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봅시다. 괄호. 이렇게 말하면 꼭 잃어버린다지만 괄호. 저는 항상 물건 챙기기에 관해서는 저를 절대 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해놓은 잊으면 안 되는 물건 탑3 휴대폰 지갑 열쇠를 항상 되뇌이면서 다닙니다. 아, 메멘토.
네, 이거 항상 저도 현관 나올 때 외우면서 주문처럼 외우면서 나와요.
그 저 손목 보면 저 뭐냐 태투 돼 있는 거죠. 휴대폰 지갑 열쇠.
예.
네. 생김새가 달라지면 잃어버리기 쉽다는 걸 깨닫고는 휴대폰 기종 같은 것도 거의 바꾸지 않아요. 휴대폰은 같은 기기를 5년째 쓰고 있고 지갑은 같은 천지갑을 18년쯤 쓰고 있어요.
아, 18년 쓰면 좀 닳지 않나요, 정말? 천지갑이면?
그러게 말이에요. 네. 언차티드에 나온 유물처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이례적으로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발단은 시간에 쫓겨 부모님 댁에 다녀오는 기차 안에서 급한 문서 작성을 하게 된 일이었어요. 최근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 친구가 생기면서 이 친구가 하는 활동을 좀 돕게 됐는데요. 워낙 분초를 다투는 일이다 보니 교통수단 안에서 핸드폰으로 후다닥 검토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이날은 문서가 좀 길어서 기차 안에서 노트북으로 검토를 했어요. 휴대폰으로는 모바일 핫스팟을 켜놓고 빈좌석 옆에 빈좌석에 놓아두고요.
야, 이건 딱 잃어버릴 각이네요, 정말. 빈좌석에 휴대폰.
그러니까요. 그 고속버스나 기차에서 빈자리에 옆에 뭐 놔두는 건 늘 놓고 내리잖아요.
네. 아니, 저 진짜 그런 적 있어요. 기차에서 딱 이렇게 했거든요. 옆에 휴대폰 놔두고. 근데 그때 광주 갈 일이 있어. 근데 광주 송정역에 내리면서 옆자리를 이렇게 봤는데 휴대폰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야, 누가 휴대폰 버려놓고 갔네? 이러고 내렸어요. 내 거였거든.
그렇죠. 결말은 100%죠.
네.
목적지가 기차에 도착했는데 봐야 할 문장이 3개 이렇게 애매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이걸 다 보면 못 내릴 것 같고
네.
그렇다고 집중을 깨면 문장 3개 때문에 나중에 이걸 다 시켜야 하고 ADHD의 특징 중 하나가 뭐 하나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다른 중요한 걸 놓쳐서 순간순간 썩 좋지 않은 선택을 한다는 점이거든요.
아 그래요? 나는 ADHD가 오히려 그 Alt-Tab 창을 여러 개 열어놓는 거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다르네요.
이게 구현 방식이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다음날 중요한 면접이 있어서 무조건 밤 11시에 자야 하는데 10시 반에 보기 시작한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멈추지 못하고 2시까지 계속 읽는다든지 그런 선택이요.
어? 이게 ADHD예요?
이게 좀 강조되는 생활 패턴인 사람들이 덜어 있죠. 우리는 이걸 이제 보통 시험 전날에만 겪는데
네.
네.
저는 논문 쓸 때마다 디아블로 하잖아요.
그죠? 그건 공부노동자 종특이고요.
아 그렇구나.
네. 이런 상황에 ADHD 뇌가 아닌 사람들은 그래도 내리는 게 우선이니 여기서 노트북을 덮겠지만 저는 역시나 그 순간 마지막 문장 세 개를 마저 보는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좀 알겠네. 에.
그리고 기차 문이 닫히기 전에 가방을 챙겨서 우당탕탕 뛰어나왔습니다. 그래도 문서 검토를 마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순간 쎄했습니다. 휴대폰 주머니에 있는 줄 알았던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깜짝 놀라 가방을 다 뒤져봤는데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모바일 핫스팟을 켜서 빈 좌석에 놓아둘 그때였는데 우당탕탕 기차 플랫폼으로 다시 뛰어올라갔습니다. 기차가 아직 서 있기는 한데 곧 떠날 거라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저기요 급하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읍소해도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한국 우습게 보시네요. 그렇게 저는 제 휴대폰을 실은 기차가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역에 분실물 세트로 뛰어갔습니다.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직원분께 모든 신고는 온라인으로 하라는 답만 들었습니다. 오, 유러피언 공무원.
네.
아무것도 안 도와준다.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온라인 접속을 할 수 없는데요! 라고 따져봤지만 직원분은 무조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며 더 이상의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스러웠지만 기차는 계속 떠나가고 있고 휴대폰이 모르는 사람 손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서둘러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 그렇다. 해외는 또 그게 있죠. 이렇게 뭐야? 휴대폰이 떠나가면 누가 집어가죠.
아 그 저도 지금 이상하다고 느낀 게
예.
캐나다에 오래 사셨으면서
예.
왜 그냥 불안해하시죠? 그냥 없어졌다고 생각하셔야지.
아 그러니까.
캐나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에 대한 이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네.
모든 걸 두고 다녀도 되지만 네. 자전거는 안 된다.
자전거 묶어놔도 끊어가죠.
네. 캐나다는 다 들고 간다면서요. 네. 모든 걸 다 들고 간다면서요.
저는 이제 자전거도 쓰고 카페에서 뭐 글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자전거는 자꾸 끊어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전거 한번 묶어놨어요. 마포역에다가.
네.
근데 술 먹고 와보니까 누가 그 묶어놓은 걸 못 끊었는지 의자 시트를 뽑아갔더라니까.
그렇게. 네, 그러니까. 네. 저 실제로는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네. 미국에 갔을 때 네. 차 안에 정말이지 케이블 하나까지 다 뽑아가지고
네.
숨겨놓고 나갔거든요. 뭐 실제로 당하진 않았지만. 네. 근데 캐나다에서는 이제 뭐가 없어도 뭐가 있을 줄 알고 부순다면서요. 그 없어지는 거지 뭘.
그 옛날 롤플레잉 게임 같은 거 보물상자 있는데
네.
일단 열쇠가 없어도 부수고 보자.
그렇죠.
안에 보물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이런 느낌이죠.
이날은 저의 휴무일이었는데 기차역에서 집보다는 회사가 가까워서 회사로 뛰어갔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봤자 회사에서 집까지 제 걸음으로 뛰어서 10분 차이거든요. 본격 ADHD 사연. 아무튼 노트북을 회사 와이파이에 연결해서 룸메에게 도움 요청을 할 생각으로 회사로 들어가 제 책상에 앉았습니다. 메신저로 톡을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에도 마음이 급해서 톡 대신 이메일을 보내는 좋지 않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거기서 저기 뭐야 손으로 종이에 써갖고 우편을 보내지 그랬습니까?
야,
와 이게 뭐
그리고 노트북을 켜도
네.
메신저도 있지만 뭐 그죠 다들 어차피 줌으로 통화하잖아요.
야 그거 되잖아요 요새.
예 노트북을 쓰는 분들은 보통 전화에 연동이 돼 있으니까 전화번호로 화상 통화를 할 수도 있고.
네. 혹시 이거 메일 까보면 또 그런 거 써 있는 거냐 앞에 그 인트로 있잖아요 우리 메일 쓰는 법 있지 않습니까?
뭐야?
친구 안녕. 오늘 날씨가 정말 화창해.
Dear friend.
예, 이렇게 보내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다름이 아니오라. 휴대폰을 잃어버린 건에 대하여.
네, 맞으면 All my best.
15분 정도 기다려봤지만 룸메에게서 연락이 없었고 당연하잖아요. 저는 회사 사람들에게 휴무일인데 왜 나왔냐는 질문에 대충 둘러대다가 결국 이내 짐을 싸서 또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왜 대충 둘러대? 회사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거야?
전화를 빌려달라고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게 ADHD예요? 난 잘 몰랐는데.
저도 사실 이걸 이제 그 겪고 있는 분들을 알기도 했지만
네.
뭐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서 그냥 뭐 문제가 생기면 말해라 이 정도의 호의밖에 보이지 않아서 잘 몰랐어요.
아니 이건 그냥 결정장애 아닙니까 이거는? 와
집에 들어갔을 때에는 룸메가에 딱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마침 나갔다 오는 길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운이 좋은 인간이다. 내가 아. 중간중간
아 참 부럽습니다. 나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와 이걸 운이 좋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내가 중간중간 이상한 선택을 해도 어떻게든 운이 커버를 쳐준다. 룸메와 마주친 순간 다시 운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아웃사이더가 되어 빠르게 제 상황을 읊었고 룸메는 일단 침착하게 구글 휴대폰 찾기 기능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아 그런 게 있었지. 휴대폰을 잘 잃어버리지 않아서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검색을 해보니 GPS상으로 제 휴대폰은 멀리 아주 멀리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와, 이거는 정말 신기하겠다. 저는 이거 본 적이 없는데 거의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배달 앱에서 고객님께 가고 있어요. 이렇게 오토바이 이렇게 오거나
네.
아니면 카카오 뭐 택시 앱 같은 거 눌렀을 때 택시 오는 그림 있잖아요. 그게 반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울고 싶겠다.
이거 실시간으로 보게 되는 것도 참 기술의 힘이네요.
내 족발이 도계를 넘어갔어. 제가 캐나다 살면서 평생 가본 적도 없는 먼 동네까지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캐나다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다 가볼 수 없습니다.
예.
네.
근데 이 휴대폰 지금 다 가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총리도 못해요. 네. 1분마다 갱신해보면 기차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움직여서 4분 만에 벌써 이 도시에서 저 도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분실 신고 사이트에 들어가 서둘러 룸메의 폰 번호를 연락처로 넣었습니다. 휴대폰에는 구글 휴대폰 찾기에서 제공하는 첫 화면에 메시지 띄우기 기능을 이용해 제발 땡땡역 분실물센터에 갖다 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놓았습니다. 실시간으로 너무 빨리 움직이는 휴대폰 신호를 보고 있자니 멘붕이 와서 중간에 누가 취득하면 어쩌나. 그분이 메시지를 못 보고 저 먼 도시에서 폰을 들고 내리면 어쩌나. 폰을 취득한 사람이 사악한 시온주의자라서 팔레스타인 친구 메시지를 보고 친구를 신고하면 어쩌나. 같은 비이성적인 생각까지. 아니에요. 그게 그나마, 이게 그나마 가장 확률 높은. 예.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신고를 하면 휴대폰 찾겠지. 그냥 가져가는 것보다 낫겠지.
네. 네. 그때 룸메가 오 온다 기차 돌아와요 라고 해줘서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운행 노선이 멀리까지 갔다가 그 차 그대로 저희 역까지 들어오나 보더라고요.
아 약간 그 저기 찍고 돌아오는 약간 그런 건가 보네요.
그러게요. 저는 노트북을 그대로 들고 다시 기차역을 향해 뛰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이거 보면서 지금 신기하게 생각한 건 지금 아까 거의 4분 만에 내가 가본 적이 없는 도시까지 슝 날아갔잖아요. 근데 그 얘기한 지 얼마 안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다시 기차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기차가 움직이는 반경이 굉장히 좁다는 얘기거든요.
아, 저 서울랜드.
코끼리 열차. 서울랜드로 치면 우리 사연부는 그 식물원만 사는 거예요. 식물원을 안 벗어나고 4분 만에 내가 안 가본 데를 갔는데 좀 이따 기차가 돌아와.
그게 아니면 땡제시씨는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여기서 빼신 거거든요. 생략하신 네. 거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은 그냥 동네 밖을 벗어나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우리 마을버스 치면 내정거장? 하지만 거긴 나에게 미지의 영역.
마을 고속철이 네. 있는. 자,
딱 코끼리를 차 이거.
어디 갔어? 정말 고맙게도 룸메도 같이 와줬어요. 룸메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핫스팟을 연결해서 노트북으로 계속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룸메 휴대폰으로 제 아이디를 로그인하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디마다 전부 휴대폰 인증을 걸어놔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는 그 인증서 문화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시스템도 우리나라가 외국 가신 분들이 그 자기 인증하기 힘들다라는 말을 이젠 더 이상은 못 하는 게 전
네.
세계 어딜 가나 다 지폰이 있어야 인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내가 없어도 폰만 있으면 인증이 된다니까요, 요새는.
그렇죠.
예.
저 폰과 내 손가락 아니면 내 동공 예. 이런 게 있으면 점점 멀리 여행을 떠났던 제 휴대폰이 기차역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 이런 반노동적인 철도청이 있나. 아니, 정비창에 안 들어가고 그대로 바로 돌아온다고요?
아니, 거기 끝에서 사람만 바뀌잖아요.
근데 그게 아, 이게 저 도시 철도도 사실 자주 그렇게 하지 않는데.
코끼리 열차 그렇대.
이건 코끼리 열차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캐나다니까 뭐 다른 건가? 코알라 열차인가?
아니, 아. 캐나다에 코알라가 왜 있어?
나는 캐나다에 코알라가 있다고 생각을 했지? 캐나다는 뭐가 있지, 그러면?
그,
단풍님 열차?
김은국 씨가 중동에서 레게 파티 하는 것 같은 소리. 자. 도착 시간을 예상해보니 아슬아슬하게 맞겠더라고요. 마침내 휴대폰 신호가 역에 도착했습니다. 열차 번호를 아니까 바로 플랫폼에 뛰어가서 기차칸을 뒤져볼 생각으로 또 뛰어나갈 준비를 하는데 룸메가 문자 왔어요! 하고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휴대폰은 분실한 당일날 저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캐나다도 살만하군요. 좀 전에 그렇게 원망스러워 보이던 분실물센터 직원이 천사처럼 보이더라고요. 기차에서 휴대폰을 취득해서 메시지를 보고 역에 맡겨주신 분도 너무 감사한데 이분에게는 인사를 전할 길이 없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분이지만 이분께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점점 수상소감 같아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제일 고마운 사람은 역시 룸메입니다. 귀찮고 기운 빠지는 일일 텐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도와준 덕분에 큰 신세를 졌어요. 이 기회를 빌어 같은 요파쇼인 룸메에게 큰 감사를 전합니다. 살면서 여러가지 좋지 않은 선택을 했지만 작년에 친구가 룸메를 소개시켜줄 때 오케이 같이 삽시다 한 것은 몹시 좋은 선택이었어요. 나의 회사 컴에서 보냄. 땡제시씨.
저는 뭐 마지막이 그 좋은 선택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선택을 보면.
네. 네,
이것도 그냥 또 본인이 워낙 긍정적이시니까. 뭐.
그렇죠.
아,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뭐. 현재까지 저희의 결론은 네. 이제 본인이 다른 중요한 일들에 이제 집중하시느라 몇 가지를 놓치고 계신데 사실 땡제시씨는 캐나다가 아니고 과천에 살고 있다.
과천도 시내가 아니죠.
그렇죠.
예. 아, 거기 캐나다 구역 있잖아.
뭐?
그 서울랜드.
아, 그죠? 있겠지.
아, 그거 알아요? 내가 서울랜드의 비밀을 좀 알고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서울랜드에 일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있겠지.
거기 일을 하러 사무실 미팅을 가는 거니까 방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 그러면 제가 사무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 서울랜드 하면 그 동그란 거 아시죠? 뭔지 아시죠?
네.
거기 우측에 문 열고 들어오시면 돼요.
응?
거기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와.
동그란 거에?
네.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얘기를 하다, 아, 그러면 저기 전산실을 잠깐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전산실은 귀신의 집 2층입니다.
아, 네.
와, 거의 구석구석에 있었어요, 정말. 나 너무 재밌었어, 그날.
그렇다면, 땡제시 씨의 사무실은 귀신의 집 2층.
그러니까 여기 귀신의 집 2층에 가갖고 저 휴대폰 분실러로 만들까 온라인으로 접수하세요.
해명해 주시고요. 후기를 통해서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오픈마켓을 검색한다. 소셜커머스를 뒤진다. 아 맞다. 이젠 그럴 필요가 없지. 입소문난 제품들을 하나로 모아 다양한 패키지, 특별한 사은품들로 구성한 메일호재. 액세스몰 안에 또 하나의 몰. 매일매일 만나자. 매일 호재. 자극 없이 각질 정리할 수 없을까? 순하게 피부를 잠재우는 한 장의 습관. 크리미한 엠보패드로 매끄럽고 윤기 있게. 단 하나의 해답. 앤서 나인틴 시카판테놀 크림 패드. 이젠 당신이 느낄 시간. 로맨틱스 co.kr.
문학인 그런 거 기억하세요?
네.
그 지인 씨의 사연인데요.
예.
지인 씨의 사연은 RFID 장르예요.
아, RFID 장르요?
네. 물론 이것과 뭐 기술적으로 딱히 뭐 대단한 공통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
옛날 옛적에 예. 한 15년 전에 닌텐도에서 휴대용 게임기를 내놨는데,
예.
이게 같은 게임기를 들고 있는 근처의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게 있어요. 크로스플레이라 그랬나? 아, 이름이 뭐가 기억이 난다. 지하철에서 같이 동습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네. 엮어줬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색했어요.
그렇죠. UMC는 견딜 수 없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난입이잖아, 난입.
그니까.
평화롭게 동물의 숲을 하고 있는데, Here comes a new challenger.
이게 RFID 기술도 말이에요. 예. 익숙치 않죠, 사람이? 네. 몸을 잘 못 가누고? 그럼 사람이 바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요.
지인 씨의 사이키델릭한 사연을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요파 씨 임직원 여러분. 지인이에요. 지인이라고 하니까 누굴까라고 떠오르네요, 저는.
예.
예. 아주 간만에 또 메일을 씁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버스에서 좋게 된 일이 있었거든요.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 서울에서 경기도로 넘어가는 만원 버스 안에서 저는 내리는 문 옆 정확히는 하차 태그 찍는 단말기 앞에 서 있었어요.
저도 그 자리 좋아합니다. 스위스 스팟이죠.
예, 그렇죠. 도로가 꽉 막혀서 버스는 아까부터 정차 상태였고 버스 뒷자리 쪽에서 한 분이 미리 하차 태그를 찍기 위해서 손에 카드를 든 채 나오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카드 찍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도 움찔거리며 자세를 바꾸는데 삐빅 승차입니다. 제 크로스백 안에 넣어둔 지갑에서 승차 태그가 찍혔습니다.
아...
그 자리가 그게 문제죠.
이런 일이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많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일단 내가 승차를 했죠.
네.
됐죠.
네.
그리고 다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내리는데도 똑같은 기계죠. 되면 하차입니다가 나옵니다.
네. 이분은
승차입니다는 안 나옵니다.
무임승차하신 거죠.
결론 내지 말고. 근데 그게 제일 적당하기는 해보이는. 아, 또 저도 더 보시죠.
자, 만원 버스의 뒷자리잖아요.
네.
지금 뒷문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 만원 버스를 탈 때는 이런 게 있어요. 룰이 잠깐 깨지죠.
뭐야?
항상 그거잖아요. 승객들이 뒤로 안 들어가잖아요. 저 죄송한데 뒤로 조금만 밀착해 주세요. 이거 하죠.
그렇죠.
그래도 못 탈 땐 뒷문을 열어줍니다.
그렇죠.
그럼 뒷문에서 자율 태그를 하고 타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때 그냥 타는 분들이 좀 있죠.
요즘도 있겠죠?
네. 네. 딱 걸리신 거 아닐까요? 자, 계속 가보죠. 버스 탈 때 찍은 교통카드는 가슴팍 주머니에 있었어요.
그렇죠.
아, 여러 개 갖고 다니셨구나.
제가 이게 저 결론은 아직 모릅니다만, 까먹었습니다만, 미리 잔소리를 해드리면,
네.
그래서 저의 철칙이 있습니다.
네.
신용카드는 딱 하나만 교통카드로 만듭니다.
어, 그렇죠.
네, 딱 하나만.
예.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를 했네요.
왜냐면 방금 지금 캐나다 있다고 사기친 사람이 지금
있었으니까. 네. 무슨 코끼리 차 타면서 자기 캐나다 사람이라고.
과천분이.
그러니까 너무 속고 살아서 그래요. 예. 네. 원래 지갑 안에 카드가 여러 장이면 무엇도 안 찍히잖아요. 아, 그것도 있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예.
그 옛날부터 그 메시지 나왔어요.
네. 카드를 한 장만 대주세요. 이거 나오잖아요. 아니, 항상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니 어떻게 이 순간에. 이 기계라는 게 늘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그 아이폰 쓰시는 분은 필요할 때 시리를 부르면 절대 안 나오죠.
그죠.
부끄러워합니다.
맞습니다. 아이 부르고 그래 이러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숨는 느낌이에요. 근데 정말 안 필요할 때 나오잖아요.
꼭 헛소리하고 지가 헛소리하고 싶을 때 네. 아니면 내가 지금 튀어나오면 이 새끼가 망신을 당하겠지? 네. 이 타이밍을 엿보고 있다가 튀어나옵니다.
상황을 모아보면 되게 악의적이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AI를 개발하면 안 된다. 이 부정론이 왜 나오느냐.
멍청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니 항상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더니 어떻게 이 순간에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버스 안에서 나이브하게 찍혔을까요? 몹시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벌어진 일 수습을 해야 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버스는 종점이 멀어서 내릴 때 하차 태그를 안 하면 추가 요금이 많이 붙는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뭐 경기도에서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이걸 되게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죠. 기억이 난 게 가끔 쓸데없는 플렉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난 하차 태그를 찍지 않고 내리겠어.
왜?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그냥 그 뭐랄까?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돈을 그냥 10만 원을 들고 와서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 만 원씩 나눠주면 기분이가 좋습니다.
아, 그런 취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네, 네.
근데 보통 절대 안 해보잖아요.
네.
사람들 평생 절대 안 해보잖아요.
네.
제가 아는 학교 친구는 그거 안 하면 5만 원이 나온다는 낭설을 믿고 있는 애도 있었어요.
아.
아마도 그 친구는 아직도 그걸 믿고 있을 겁니다.
아, 뭐 안 해보 평생 안 해보니까.
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5만 원 아니에요.
사람들로 꽉 낀 상태에서 어떻게 지갑을 꺼내서 열어보았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는 이 중에 두 장.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하지. 또 아니고.
이거 되게 그거 같아요. 그 C4의 케이블 자르는 미션. 장미는 빨간색.
그거 게임 있는 거 알아요?
있겠지!
아니, 그 게임이 되게 악의적인 게, 그니까 지금 그 있잖아요. 선이 여섯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한 명이 매뉴얼을 들고 한 명이 자르는 거예요. 한 명은 화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만 보고.
그렇죠.
야, 빨간색을 자르래. 그런데 빨간색이 여섯 개예요.
그렇죠.
그럼 빨간색이 여섯 개인데 그러면 아, 그 중에 노란 게 섞여 있는 걸 찾으래. 그러면 그건 네 개인데? 되게 꼬아놓은 게 있습니다.
아니 물론 뭐 자주 안 타는 분들이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저도 그 철칙에 따라서 네. 교통카드는 하나만 해놓거든요. 네. 제가 들고 다니는 세 장의 카드 중에서. 한국 바깥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한국은 아직도 신용카드, 플라스틱 카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놓고도 그중에 뭐가 교통카드인지 맨날 까먹어요.
네.
예. 근데 지인 씨는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당연히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무엇이 진짜 하차 태그인가
그렇죠.
찾아야 되는 거죠. 고심 끝에 지갑 뒷면과 가장 가까운 카드를 뽑아 단말기에 댔습니다. 아, 나름의 합리적 추론을 시도하셨네요. 그러니까 가장 하차태그 단말기에 가깝게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을 하나를 뽑은 거죠.
맞습니다.
아, 근데 보통 이런 선택을 할 때 A or B면은 문제가 지갑이 어떻게 꽂혀 있느냐도 또 한번 뒤집히고.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또 좌우가 바뀌지 않습니까?
미스터 빈식 코미디죠.
네.
네.
표정을 잘 지어야 되는데.
아래를 다 비워놨더니 생각해보니까 그게 윗면이네. 네.
자, 그렇게 해서 가까운 카드를 뽑아 단말기에 댔습니다. 두근두근두근두근. 삐빅, 승차입니다.
붐. 당신은 죽었습니다. 이거 되게 완성도 높은 사연이잖아. 스릴 넘치는 멍청이 사연이에요.
교통카드가 되는 카드가 세 장 있었는데 그걸 다 썼어요.
사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네. 버스 한 번에 태그 세 번 찍는 얘기는 차비 세 번 내는 얘기는
본인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결국 아, 세 개를 다 찍어야겠구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실수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죠? 의지도 없는데, 끝까지 가게 돼요. 네.
약간 카드각이나 내각이나. 도전 버스벨. 뒷부분이 더 웃기네요.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승차 찍힌 거 다 하차 찍어야 하니까 사람으로 꽉 찼으나 적막하기만 한 버스에서 다시 삑 하차입니다. 삑 하차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네. 승객 중에 한 명이 혹은 여러 명이 네. 집에 가서 얘기합니다. 네. 카드를 번갈아 가며 대는 사람을 봤다며. 미쳤나 봐. 근데 뭐냐면 저라도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장면은.
생각보다 이 장면은 버스가 아닌 곳에서 저는 익숙해요.
어디서요?
학원 버스에서요.
뭐요?
요즘 애들은 네. 그 학원 같은 거 갈 때 RF 태그를 찍습니다.
아, 대출해줘요? 네. 대리 출석해줘요?
네.
아, 그거는 합리적이네.
예.
지인 씨와 달리.
이런 거죠, 거기는. 나 PC방 갈 건데, 내 거 RF 좀 찍어줘. 그러면, 선생님, 잠깐만요. 네. 승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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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를 생각해보면.
아, 그니까, 우리 이제 클래식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누구누구?
네.
한 사람이 네. 하고, 누구누구? 네. 여자애들 것도 출석해주고.
네!
그거, 평생 자랑합니다. 한 번에 성공하면.
네.
네. 그런 누님의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죠. 난 네. 남자 대출을 본 적 있다며.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경찰이었으면 의심했을 거예요.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것이 알고 싶다가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머지 두 장의 카드의 주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만나봐야겠습니다. 네. 그 찾아가잖아요.
저는 카드가 없어진 줄은 몰랐고요.
이건 의심했겠죠. 경찰이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합니다.
이거 말고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요?
그죠. 앞에 지인 씨가 모든 말이 다 거짓말 같아요. 네. 오늘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살인을 해놓고 말이야, 지금. 혹은 살인자를 숨겨줘놓고.
이럴 수가.
게다가 왜 두 번밖에 안 찍었지? 하차를?
아,
그죠. 세상인데 왜 하차는
마지막 거는
아 진짜 낼 때?
네, 네 진짜 낼 때. 구간을 맞춰야 되잖아.
치밀하시네.
와, 이 동선을 완벽하게 잡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게 경찰이 보면 진짜 미친 짓인 게 동일한 인물이 같은 버스를 세 번 탔고 동일한 인물이 먼저 내렸어요 두 번을.
요파 씨가 아니라 다음은 크라임 씬에 한번 보내보세요.
저희보다는 배상훈 씨가 네, 배상훈 네. 프로파일러가 좀 더 좋아할 만한. 네,
거기 매일 오프닝 이렇게 써보세요. 게임을 시작하지.
와. 제가 이 얘기를 어디다 하겠습니까? 요파 씨에 하지.
네.
그랬어요. 내 버스비. 언제나 화요일 퇴근길엔 기쁜 마음으로 요파 씨 새해 피를 들으며 집에 갑니다. 꿀잼 방송 오래오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만 청청.
네. 고맙습니다. 지인 씨도 땡제시 씨와 마찬가지로 후기를 보내실 때는 여주회를 자백하시고 털어놓으세요.
네. 우리가 갈수록 범죄 팟캐스트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513회 요즘 팟캐스트 시대였습니다. 문학인 한나라 요파 씨 들어보신 적이 없진 않으실 거예요.
띄엄띄엄 들었죠.
예. 네. 그냥 공부하느라.
네.
예전에 한나라 요파 씨는 월요일에 녹음하고 업데이트가 목요일이었어요.
아.
그때는 그 아저씨를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올렸습니다.
아, 그 2회만 하던 그때군요.
네, 예.
220회 전.
맞아요. 예. 2014년 4월로 말할 것 같으면 40회가 4월 10일 목요일에 올라갔고
예.
41회는 4월 17일 목요일에 올라가야 되는 거였고
예.
저는 휴가가 있었어요.
예.
4월 16일 수요일에 친구들이랑 야구를 보러 대구에 가 있었어요. 시민구장이 없어진 대길래
예, 예, 예.
예. 시간 날 때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삼성대 두산전이었는데 저는 휴가를 가는 날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뉴스를 아예 안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
시사진행 3년차 세상 모든 뉴스에 다 스트레스를 쉽게 받던 초보자래가지고
그쵸.
예,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1회초가 끝나고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폰을 켰다가 그때 뉴스를 처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
예. 그리고 그날 그리고 한 며칠 기억을 아무리 되짚어봐도 기억이 없어요. 안산의 분향소에는 4월 말쯤에 갔던 것 같긴 한데
예.
대체 무슨 과정을 거쳐서 제가 요파 씨를 중단하기로 했는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요.
아, 그때 쉬었죠?
네. 아직도,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나는 흐릿한 거 보면, 아직도 뇌가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정말. 네.
그리고 딱 보름 있다가 우리 회사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었어요. 2013년 예. 월 1일 날. 이제 10년이 됐죠.
네.
청취자 여러분이나 저나, 그 이후에 조금이라도 안전해졌으면 혹은 조금이라도 더 주변을 돌볼 줄 아는 살아깊은 사람이 됐으면 그건 10년 전 오늘 사라진 이웃들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주간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였습니다. 문학인과 UPD 윤세민 에디터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당신을 지켜줄게요.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천개
XSFM입니다. P-O-D-E-R-A